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그 참된 인간됨은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가는 가운데 진짜 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참 중요한 말들을 많이 남겼죠.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인간에게 생각, 이성, 합리성이 인간됨을 이룬다라고 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같은 기독교적인 성향을 짙게 가진 그런 저자는 작가는 성장이다. 성장이 인간됨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성실해야 사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기술과 혁신의 어떤 성취가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사람답지 않은가. 이렇게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참 사람됨은 무엇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이제 죽음의 잔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긴장감이 아주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참 인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죠. 성도는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배우고 그리고 구원받고 성숙하는 그 길 또 그 성숙의 그 성격 또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인간됨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이 장면이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맞으시는 그런 가운데 또 죽음을 맞으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참된 인간됨이 어떻게 드러났길래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쳤던 고난도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한 고난의 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정말 속수무책이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이 고난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인간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인간은 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고난 가운데 입은 상처, 또 그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쌓이고 그래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자라서 잘 성장하고 또 능력이 있어져서 또 공동체적으로 잘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애써서 이 고난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 없어졌으니까 없앨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씀이겠죠?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아마 최고봉의 욕구는 이 죽음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일 것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인데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아, 이 죽음은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로구나. 그리고 죽음을 없애려고 이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불로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해서 집으려는 즉시 뱀이란 놈이 확 와서 가로채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은 껍데기라 그러나요? 하여튼 벗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생생한 젊음을 되찾았고 그리고 길가메시는 이제 허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죽음을 없애려고 하는 이 시도 신화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자행되고 또 자행되어 왔죠. 최근에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이면서도. 근데 이 사람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두 권 썼습니다. 먼저 쓴 책이 뭐냐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한 6,7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요. 그걸 읽기도 전에 또 두 번째 책을 내가지고 심히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아주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서 했는데 인간의 역사 7만 년이라고 보고 이제 7만 년의 역사를 쭉 서술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고난과 죽음을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해 왔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이 현재 시점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깜짝 놀랄 만한 혁명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인간이 그 죽음을 없애려는 노력도 이제 불과 몇 세기 안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간의 100세 시대가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될까? 그랬는데 벌써 이미 100세 시대로 들어왔다고 선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200년 사는 건 불가능할까요? 300년 사는 거는요? 물론 우리의 지금 이 육체의 현 상태로는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갈아 끼우면서 이제 말하자면 사피엔스가 사이보그라고 하죠. 사이보그라는 어떤 새로운 인간의 종류로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뭐 당장은 아니고요. 한 수백 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 참 많은데 그 생명공학 그 발전이 현대판 길가메시 프로젝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말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나중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세기에 걸쳐서 사람이 죽음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사람은 여태까지 상상해왔던 어떤 허구적인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이루어냈고 또 지금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그냥 내 것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대체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반영구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죠? 반영구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사는 것이 무한 뭐 연장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어떤 연쇄적인 것들 또는 파급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라고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사를 봅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애써서 이루어놓은 발명과 또 혁신들 이런 것들을 쭉 일구어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결과들은 과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피조계 사회에도 그리고 또 우리 역사에도 또 관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 우리가 뭐 아까 인간의 역사를 7만 년으로 본다고 이제 하라리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7만 년 중에 지난 200년 좀 넘는 시간, 24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그 혁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먼저 우리가 증기기관의 그 발명, 그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전기를 발명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중화학 공업들이 이제 막 성행하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이 또 혁신적으로 이제 보급되고 사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각종 모든 뭐 융합 기술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과학 발전과 기술의 혁신이 질병을 조금 없애긴 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좀 더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해지고 또 오래 살고 질병이 줄었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행복의 지수, 행복의 지수는 높아졌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혁신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만 끼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학기술과 또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명 또 발견 또 진보 이런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고 누구나 다 협력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거기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낳으면 과학에 재능이 있나 없나 먼저 그거 살피고 또 과학 무슨 학교 보내고 또 과학 연구하는 뭐 그런 분야에 일하면은 부모님의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뭐 무슨 공학 분야에서 어떤 과학 분야에서 나사에서 일해 뭐 어디서 뭘 해.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낸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이거 하자고 다 협력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발전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무기 발전이 과학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학 발전으로 말미암아 대량 살상이 가능해졌죠. 여러 영역에서 위험도가 아주 높아졌죠. 파급 효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인간은 하나를 이렇게 대단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월등하게 높은 이 존재가 이루어낸 그 성취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효용성이 높아지긴 해주었지만 그만큼의 행복으로 전환시켜 주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야죠.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결론 지어도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고 진정으로 만족하고 싶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무리 과학의 발전이 잘 일어나고 또 진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나요? 오히려 행복은 내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은 내가 사실은 좀 연락이 뜸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관심과 사랑, 또 비록 실패했어도 의연하게 다시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 사람이 설사 많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고 잘 섬길 줄 알고 그런 어떤 진실한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의 진보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기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축하하고. 그러나 그 기쁨과 축하 그 다음에 또 요구되는 성취와 발전의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조급하게 또 쫓겨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성취가 뭐 몇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를 잠시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조급함 속에 쫓겨다니는 삶. 이것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거의 모든 고난은 뭐 자연재해는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과 동료 인간들이 모두 동의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죄 없는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해가 될 만합니다. 저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쟁하라고 했습니까? 전쟁하면 설사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들끼리 서로 약속했습니다. 총뿌리는 군인들에게만, 민간인에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약속하고 협약하고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개발한 무기를, 과학으로 개발한 무기를 죄 없는 민간인이나 약한 자들에게 들이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누가 빚어낸 것입니까? 큰 그림을 보면 정말 이런 것은 우리의 뭐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의도 또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것,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모른다 하니까 정말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모른다고. 지금 이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좀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난은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가 문제이지 그것을 내가 애를 써서 우리가 협력해서 없애려고 해봤자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의 목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길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 따라가고 그 길 배워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금 18장과 19장에 보면 순환과 죽음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이제 앞으로 죽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과 해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묵상하고 정리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더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지금 이 고난이 딱 시작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동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서 얼마 안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통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종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본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나 여기 있는데 나 찾으러 온 거 맞지? 지금 그거 확인하시는 거죠. 그때는 뭐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이 잡아갈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을 자원하는 어떤 한 자유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자원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자유인이 되게끔 만들었던 그 무엇,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분은 인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한 그 영어 번역을 보면 I am he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he로 표기를 할 때 보통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H가 대문자 H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모든 영문 성경에 보면 다 소문자 H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됨을 지금 당당하게 그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나는 나됨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나됨, 나됨으로 피어나서 그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겠다.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한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사람이 타락한 후에 나의 나됨을 살지 못합니다. 타락한 후에 그 살지 못하는 나의 나됨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에 수치와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치란 자기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내 존재가 부끄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모든 애를 쓰면서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으려고 만들어내는 거짓 나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불안까지도 가죠. 그러면 사람들과 상황에 내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이 나의 깊은 중심에서 지배하면 결국은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는 삶,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사는 삶, 두려움을 만나지 않으려고 모든 촉각과 술수를 세워서 사는 삶,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짓을 잘하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중심, 핵이 있습니다. 핵.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곧장 내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과 환경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배를 해서 나됨, I am을 가리우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나됨을 깊이 감추어 놓았습니다. 자, 수치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피해가려고 이렇게 사니까 나의 사람이란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밸류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가는 거죠. 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거 넘어서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는 뭐 원칙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많은 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주제고요. 그 다음에 지성주의. 사람이 지성이 있어야지. 알아야 살지. 이것에 따라서 또 우리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학,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초점을 두고 살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이고 지성이고 간에 사람이 삶이 즐거워야지. 그렇죠?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냥 막 부도덕하게 막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치와 두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사상이 투철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 종교, 뭐 기타 등등 하다못해 뭐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자기로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많이 다 빠져 있습니다. 뭐 민족주의, 또 뭐 있을까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등등 우리가 다 지금 이 이념들이 만들어 놓은 주의가 무슨 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구도 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거기에 몸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에 쏠려서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는 그 내 중심이 지금 어긋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치관과 방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것이 성격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는데 욕구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구의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구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안전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또 소유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기르려면 엄마로서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뭐 부당하게 많이 취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이 사회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이죠. 안전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뭔가 다 기본적인 건 소유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쪽에 있는 가치관과 그런 방식으로 빚어진 그 상태에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이게 지금 더 많이 채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더 빨리 채울수록 좋은 것이고요. 더 퀄리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구의 충족에 따라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어떻게 하면 내가 우월감을 더 느껴볼까? 그런데 사실 우월감은 열등감이죠. 열등감 가졌으니까 우월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있으니까 열등감이 또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찌 되든지 간에 무엇을 상하게 하죠? 자존심.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우린 자존심이 상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태가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죠? 무시하기 쉽습니다. 사람 무시하고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시기하고 기타 등등이죠. 꼭 이런 나쁜 것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조차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자식에게도 선한 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만의 고백이죠. 오늘도 이번 주도 다시 그죠? 그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 표면적으로 행동은 뭐 우리가 언어도 있고 또 표정도 있고 몸짓이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의 나됨이 나의 지금 손민석이라는 나의 나됨의 세계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는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I am. 그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나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내가 행하고 내가 가지고 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고요. 자존감은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나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해 라고 믿는 그 욕구를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 그럼 I am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치관과 방식을 이제 또 세워야 되겠죠? 사람은 그걸 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율법주의, 지성주의, 쾌락주의, 사상과 뭐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건 그대로 두고 이 가치관, 무엇이 가장 밸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 인생에는 나는 이러한 어떤 것보다도 나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관계성. 사람들과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또 나의 죄송합니다. 나와 나의 직장과의 관계, 또 나와 피조계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나와의 관계. 자기를 수용할 줄 알아야죠. 자기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용납한다는 게 뭐지? 지금 의아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은 해봅니다. 자신을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 근데 자꾸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거는 지금 내가 나의 가치관과 방식에 있어서 관계성을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내 인생에는 다른 어떤 치장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일하지 말고 뭐 관계만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일과 나와의 관계도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중심에 두고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욕구와 성격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정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지식에 대한, 힘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알면 자, 나도 있고 당신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좀 더 채워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그걸 서로 채워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걸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 대신에 지금 이게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채워주는 가운데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의 자존감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겠죠. 중심에 있는 나와의 연결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 섬기는 게 진짜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을 공감한다라는 게 어렵지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고 긍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됨의 이런 어떤 욕구와 성격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성격들이 결국은 행동과 언어와 표정과 몸짓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치감을 나타나게 되겠죠. 아, 그 사람 참 편안해. 그 사람 참 자유스러워. 그러면서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참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정말 참 좋아. 이런 것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중심에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입니다. 자유인. 자유라는 것은 제가 오늘 짧게 그냥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다시 뿜어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 설교를 마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 깊이, 수치, 존재에 대한 수치, 두려움,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지배당하면 그 안에 참 사랑을 받는 나가 기운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위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씀하실 수 없죠. 지금 예수님의 내면 깊이서부터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역사해서 그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제 보고 계십니까? 말을 이렇게 더듬죠. 보고 계십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제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내가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것, 이제 또 행해졌던 것, 우리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이실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다. 자,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대요. 그것이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리고 또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는 분이, 해석을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의 예수님이 딱 그 광채를 드러내는 순간 거짓에 속아 있고 거짓에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진리 앞에 굴복한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이 땅에서 현상적으로 잠깐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이 벌써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또 애쓰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8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 그 힘으로 나를 잡아갈 때 제자들은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실까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는 나 혼자 간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의 몫은 너희들의 나 됨의 삶은 나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겠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너무나 위기를 느낀 나머지, 당사자는 위기를 안 느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죠. 당신에게 누군가 폭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비폭력 원칙을 고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폭력하면은 이게 폭력의 반대로서의 비폭력, 이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폭력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대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는 이 사건을 대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됨으로 너무나 충만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도 편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방법, 사랑의 나됨을 충만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예측하셨겠습니다만 나의 나됨을 터득해 가야죠. 예수님 닮아서, 그죠? 나의 나됨이라는 걸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개성과 성격이 뚜렷한 내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취와 성공을 애써서 이룬 나, 그게 나의 나됨이 아닙니다. 뭐 나는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남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서 나의 내면을 지배해왔던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관계 속에서의 많은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한 나,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여유 있는 숨이 쉬어져요.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숨 쉬지 못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숨을 쉬는 것은 허덕허덕하면서 내가 그냥 쫓기는 일들을 처리하려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내가 그냥 숨 쉬었지. 그러나 자신을 위한 숨, 그것이 쉬어져야 된단 말이죠.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믿으면 그게 훨씬 더 그 다음에 좋은 일이죠. 뭐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의 방식에 의존하는 나, 그것이 바로 나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사람에게 늘 너무나도 큰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지지도 못하고 늘 마음에 어려움과 또 그 불안과 불행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 안에서 열린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그것을 없앰으로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게도 내가 사랑받는 자임에 정말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로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그 진짜 참 사랑에 맡겨드릴 때 수치와 두려움을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치와 두려움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다 같이 격려하면서 실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배우고 또 쫓아가야 할 그 나의 나됨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